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산부예배 참여하신 영락교회 성도들과 또 방문하신 분들, 또 병원에서 먼 곳에서 영상으로 연결하여 예배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9월 첫 주일 만남지가 발간됐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에 몇 가지를 특집으로 실어놓았습니다. 다들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에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벽 2시경 그 자칭 사탄의 사자가 부르짖었고 처녀는 걸상 등받이 너머로 머리와 상체를 젖히면서 인간의 목구멍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라고는 여길 수 없는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예수가 승리자다. 예수가 승리자다. 이 말은 멀리 울려 퍼졌고 알아들을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이제 악령은 순간적으로 체력과 힘이 꺾인 것 같았다. 그는 점점 잠잠해졌고 동작을 멈추면서 아침 8시경이 되자 마치 죽어가는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생명의 빛이 꺼져가듯 눈에 띄지 않게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2년간에 걸친 투쟁의 종지부를 찍는 시점이었다. 나는 드디어 투쟁이 종결되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주일을 맞아 나는 마리아의 찬미에 관해 설교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선포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카타리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처녀가 귀신에 들렸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던 날의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그날 밤은 1843년 12월 28일 밤이었습니다. 카타리나가 귀신에 사로잡히기 전에 먼저 그녀의 동생인 고트리빈 디투스가 악령에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오라비인 게오르그까지 요 세 남매가 모두 다 어둠의 영에 붙들렸죠. 여러분, 이렇게 되자 요한 블루마르트 목사님과 성도들은 악령과의 치열한 전투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은 글에도 나오지만 그게 만 2년 동안 지속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의 기록에 보면 고트리빈 디투스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 증세가 심했는지, 심지어는 입에서 쇠조각, 유리조각을 토해내는가 하면 뱀을 뱉어내기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블루마르트 목사님은 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었고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카타리나에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던 그 무렵에는 이 목사님 무려 40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기도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령의 권세가 쫓겨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블루마르트 목사님은 비텐베르크 왕립 종교국에 보고서를 내게 되었는데 그 보고서의 제목은 메트링겐의 고트리빈 디투스의 질병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말로도 나온 책에 실려 있는데 지난 2004년 한국 장로교 출판사에서 펴낸 블루마르트의 투쟁과 소망이라고 하는 책 속에 그 보고서가 실려 있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글은 거기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특이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양령조차도 사탄의 영조차도 쫓겨나가면서 말하기를 예수가 승리자다. 예수가 승리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맞섰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나는 나간다 하는 식으로 이 어둠의 영이 예수가 승리자라고 외치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 떨어졌지만 예수님은 사망까지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시던 때에 당신의 승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패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승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승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승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과정에 많은 난관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오해와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두어 가지를 오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채로 따르는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간증처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부산에 목회하러 처음 내려갔을 때 성도들이 정말 어리석고 연약하고 젊은 목사인 저를 뜨겁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 준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를 사랑해 주는 것과 교회 현실은 별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 주는데 교회는 차 가라앉아 있어서 예배 시간에도 별 은혜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새가족이 오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고모습 그대로 가라앉아 있었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교회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 제 속에서 굉장히 낙망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고 결국은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부산에까지 보내셨나요? 왜 이 먼 데까지 저를 보내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시나요? 이렇게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를 깨닫도록 하시곤 했는데 그날 새벽에도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 중에서 제 가슴에 박힌 구절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너는 모세죠?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먹이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하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에 속한 호렙산 기슭의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 땅이 왜 거룩한가요? 갈라터진 그 땅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인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거기가 거룩한 곳, 성지처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서 있는 거기 나도 서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 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게 아니구나. 내가 오해했어. 하나님은 나를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동행해서 오셨고 지금 여기 부산에 같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그날 새벽에 드는 순간 왜 나를 이리로 보내셨나요? 이런 어리석은 원망의 기도는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된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심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영적인 이 왜곡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한번 보세요. 아,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이제는 됐어. 하나님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진 않을 거다. 나를 도우실 거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잘하도록 도우실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게 도우실 것이고 예배당 건축이 잘 되도록 도우실 것이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잘 모르시겠죠? 제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제가 거기 착오가 있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제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분은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여 높여야 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나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는 나의 머슴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데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인데 이 구조가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궁극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고 나를 그분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나를 섬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나를 섬기셔야 하는지 이 구조가 완전히 왜곡된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다 그분들의 모습도 저와 똑같아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금방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이 한마디에 그동안의 인생을 다 버리고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게 그게 간단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간단하게 돼 있지만 그분들은 이미 계산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봤거든요. 야, 저분을 따라다니면 고기 잡는 것보다 천배만배 유리하겠다. 저분을 따라다니면 저분의 능력으로 저분이 뭔가 하실 때 우리 한 자리씩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미 계산 끝내고 따라 나간 겁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민낯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주님은 죽음을 생각하며 비장하게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라도 되시면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할 생각으로 꽉 차 있었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걸 두고 길에서 누가 더 크냐 다투기만 했잖아요. 그러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청을 하게 됐고 그걸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분노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제자들의 본심입니다. 본심.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뭔가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뭔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분이 뜻밖의 체포돼서 끌려가시자 이건 아니잖아. 저분과 연관되었다는 게 알려지면 괜히 우리까지 붙들려가서 고초를 겪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미련 없이 도망갔어요.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수정도는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분을 향해 경배와 찬송을 올려야 될 우리 인생의 전부이시고 그분만 내게 계시면 나머지가 다 소용없게 되는 그런 고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강한 신앙의 구조로 제가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에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명색이 목사인데도.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데까지 따라가는데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요, 우리 속에 조바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아까 승리하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배신자들, 제자들을 버리는 게 마땅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이 우리를 수도 없이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대 이상의 주님이신 걸 그때 알았거든요. 주님은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시는 그 정도 능력은 알고 있었지만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눈이 열려서 알게 되면서 아, 이분은 우리 목적을 위해 이용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높여 경배해야 될 분이구나. 그동안에 자신들이 주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게 부끄러웠어. 이제는 기회만 주신다면 내 생명까지라도 당신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신앙 의식이 완전히 탈바꿈되게 되었어요. 그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죠. 세 번 물으셨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심이었어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 당신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그랬지만 이젠 아닙니다. 당신같이 저를 사랑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기회를 주신다면 내 생명까지 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십자가를 이미 지지 않았느냐? 너도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생명까지 드릴 거다. 너야말로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거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제는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높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에 도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바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조바심이 가득 찬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거든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 질문을 잘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질문이었는데 그들이 두 가지를 잘못 생각한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걸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눈앞에 있는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로 오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로마의 속박 아래 있지만 벗어나서 예전에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때에 관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바로 오늘 지금입니까? 이게 조바심으로 가득 찬 질문이죠. 빨리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왜 이런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걸 봤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때가 무르익지 않았느냐, 이제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기대감이 조바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어요.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여러분, 때와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누가 주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관하시,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요.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초조해하고 조바심 내지 않아도 너희들을 위한 때가 다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는 말은 뭘 그런 걸 알려고 하느냐라고 꾸지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데 대한 조바심을 버려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일은 따로 있다. 그 조바심 내지 말고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 할 일이 뭡니까? 그 유명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너희들은 조바심을 가지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때가 올 줄 믿으면서 오늘 해야 될 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다 정해져 있고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면서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바로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13장에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비유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오늘 하나를 읽었는데 소위 가라지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어떤 주인이 남의 밭이 아니고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종들이 보니까 싹이 날 때가 되고 자라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옆에 가라지들이 막 같이 자라는 겁니다. 종들이 놀래서 주인에게 와서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알고 있어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위에 덧뿌리고 갔구나. 주인은 알고 있어요. 종들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그냥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놔둬라.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럽다 하면서 추수 때가 오면 추수꾼들에게 내가 말할 거다. 가라지를 먼저 다 뽑아가지고 묶어서 불사르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곡식들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몇 절 내려가 보면 36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직접 설명하셨어요. 그 설명한 내용 중에서 우선 37절에서 3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셔요. 여러분, 거기 비유 속에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이 누굽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 주님께서 내 밭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인 마귀가 와서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그 속에다가 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오는데 그때가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이 올 건데 하늘의 천사들이 온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현재는 어떤 시간입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더 먼저 자라고 더 무성해서 곡식들을 견디지 못하게 힘들게 하는 때 그게 바로 지금이죠. 이게 현재의 시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 하면 깊은 탄식밖에는 나오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세상은 지금 어둡습니다. 탄식의 시대가 됐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사람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놓는다 뭐 그런 식으로 보통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이 지구를 망하게 만드는 탄식이다. 탄식이 다 사람들 속에서 쏟아져 나와서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다. 많은 사람의 눈물, 많은 사람의 고독, 아픔들, 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 온갖 것들 그게 다 탄식이 돼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도들의 탄식 소리, 저 북한 동포들의 탄식 소리. 여러분 찬송가 515장 11절이 진짜 1절이 진짜 실감나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어떤 때는 우리가 빛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고요. 탕자처럼 기진한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깊은 탄식의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세상에 악이 성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탄식이 눈물이 되고 이 눈물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은 탄식 속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야기를 끝내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의 서두에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탄식의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판을 확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반전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추수 때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설명을 40절에서 43절까지 읽어볼 텐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때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계속 그렇게 고통받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해처럼 빛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누구나 다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다 앞에 하나 더 붙이면 더 어려워요. 살기가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더 어려워요. 양심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살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하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편하게 살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탄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 이 세상이라는 밭이 왜 이렇지? 그게 세상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설교 제목을 밭을 보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슬프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럴까? 북한은 왜 저럴까? 왜 세상엔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왜 악한 자들이 더 판을 치는 걸까? 그래서 밭을 보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설까요?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무릎을 꿇고 버텨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견디셨는데 조금 더 견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30절은 추수 때까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싸우셨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싸우시고 인내의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견디게 해주시고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예언했잖아요. 시원해질 거라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날 웃으셨어요. 근데 제가 예언하기 때문에 시원해질 거라고 믿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웃으셨죠? 그래, 맞아. 저 목사 말이 맞아.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 선선하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믿음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들판이 누렇게 변할 겁니다. 추수 때가 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이라는 것 전체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승리하시는 날이, 그 추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라지들이 묶여서 불태워 들어가게 될 때 하늘에 해처럼 빛나는 하늘나라 알곡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고통을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을 꾸준히 걸으시고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시고 하셔야 될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다 그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추수 때가 될 때 어떤 승리를 거두실지를 말씀하셨사오니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탄식 속에서 있지만 탄식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도록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